우리가 함께 읽지 못한 부분은 이렇게 또 집에 가서 각자 묵상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이 예언도요, 문자적으로 역사 속에서 성취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38장과 이 39장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하는 것도 사실이겠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개는 적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들이 신자들을 현혹시키기도 하고요. 또는 신자들은 그런데 또 쉽게 현혹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38장 2절을 보면은 이 예언의 대상이 나옵니다.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이라. 이 마곡 땅의 왕, 곡에게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곡과 곡, 그죠? 우리 여기서 사실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마곡 땅이 어딘지, 마곡이 어떤 나라인지, 또 곡은 누군지, 로스와 메섹 두발, 이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수 없지만, 우리를 이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이걸 좀 이런 종말론적 예언의 말씀을요, 되게 실감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새해 들어서자마자 이온 땅이 참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 어제 거의 몇 시간 못 잤습니다. 어젯밤에 그 공격 시작한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뉴스 본다고 거의 뭐, 밤늦게 자고. 이란이 하여튼 자기 군부 지도자들의 이 미국 그 암살한 거에 대해서 이그 사막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이 미사일을 쐈죠. 물론 이제 그 아마 좀 물밑 작업이 있었든지 뭐 사망자는 없었지만요. 이 중동의 고통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의 지리적인 배경도 중동인데요. 아직도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뭐 내내 새벽까지 그 뉴스를 하더라고요. 그 잠을 깊이 못 자고 다시 새벽에 다시 깼어요. 한 5시 약간 못 깼나? 깨서 보니까 이번에는 그 비행기 추락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176명이 다 죽었죠, 그죠? 뭐 이란 사람 82명, 캐나다 사람 63, 우크라이나 11명, 스웨덴 10명, 아프간 4명, 독일하고 영국 사람들도 3명씩 죽었더라고요. 이륙하자마자 연료 가득 실은 그 보잉 737기가 뭐 바로 떨어졌으니까 비행기가 흔적조차 없이 완전히 뭐 박살나가지고 전원 사망 하더라고요. 그 소식 딱 듣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나에게는 평온했던 이 하루 이틀 사이에 이 땅이 이렇게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 찰수 있는가. 우리 참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요. 제 이런 뭐 고백을 한것 한두 번 아닌데요. 특히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성경을 쭉 순서대로 이렇게 강의하는 식으로 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짜맞춘 순서도 아닌데 너무 참 우리 상황과 시대에 적절하게 말씀이 맞아떨어질 때가 자주 자주 있습니다. 이건 느끼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사랑받을 조건은 전혀 없거든요. 우리 모습에 사랑받을 조건이 있습니까? 알면은 반맛들어지는 게 우리란 존재고 온통 죄악과 거짓에. 우리가 사랑을 한다 하면서도 항상 무슨 말이 따라 붙습니까? 노력한다 하잖아요. 노력한다고.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하잖아요. 왜요? 사랑받을 조건이 없거든요. 사랑받을 조건이 갖춰져 있으면 그건 그냥 사랑이 되는 거고요. 그냥 사랑을 받아지는 겁니다. 왜 그런 조건이 없으니까 사랑하려면 우리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랑받을 조건이 갖춰진 사람을 사랑할 때는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돼요. 예컨대 내 자식. 내 자식이란 존재 그 자체가 이미 사랑받을 조건을 갖췄단 말이거든요. 우리 부모 치고 자식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딱히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되거든요. 내 자식이란 조건이 갖춰져 버렸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까닭이 뭡니까?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우린 사랑해야 되거든. 선생님이 그 공부 잘하고 그말잘 듣는 학생 그 사랑하는 거참 쉬워요. 근데 거기 그치면 좋은 선생님 아니잖아요. 좋은 선생님 뭡니까? 사랑받을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학생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 그 좋은 선생님이죠. 예, 근데 그 헬렌 켈러의 그 설리반 선생님 같은 경우. 헬렌 켈러가 온갖 진짜 어린애가 막안 보이고 안 들리고 이러니까 온갖 꼭 투정은 다 부리잖아요. 그래도 이 설리반 선생님이 가르쳐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사랑해냅니다, 그 애를.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그 헬렌 켈러보다 사실 그 설리반 선생님이 더 위대하잖아요. 저도 이럴 때 하나님 그참 자격 없는 우리를 참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을 지난 주일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신을 우리는 계속 들여다봐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계속 절망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 걸 우리가 아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시대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씀을 주실 때요. 우리 사실 이보다 더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연말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물론 그 이란과 미국의 분쟁이 지금 반갑다 이 소리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 냉전 시대에는요, 38장 2장에 나오는 이 로스를 갖다가 러시아로 해석하는 일종의 유행 같은 게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뭐, 그때는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 로스하고 러시아 이 발음도 좀 비슷하죠. 매색을 모스크바라고 했고요. 예. 두 발을 토볼로크, 토볼스크, 그 러시아의 토볼스크라고 이렇게 해석해서. 한마디로 곡과 마곡은 이 공산주의 체제를 앞세운 러시아 같은 국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또 일종의 이 교회 안에서의 유행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설교가 그 당시에 또 냉전에는 많았을 거예요. 이런 해석이 당시에는 위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워낙 러시아라는 존재가 거대했으니까요. 소련이라는 존재가 거대했으니까요. 또 공산권 국가에 대한 두려움과 위협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런 이 에스겔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신자들이 당시 또 위로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뭐 우리가 뭐그 해석을 또 너무 이렇게 막 비난해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전혀 설득력 없는 해석인 건 사실이에요. 그 해석은 지금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곡과 마곡은 종말론적, 즉 최후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당장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할수 있지요. 우리가 이제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당장에 이 적용에 대한 유혹이 큽니다. 그죠?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는 우리 당장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이 서구 사회에서는요, 이 곡과 마곡을 이란 같은 이슬람 국가로 상정하고 싶은 유혹이 강렬할 겁니다. 그죠? 적그리스도 같고. 그죠? 특히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미국의 우방국, 예컨대 뭐 이스라엘과 뭐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 역시 이란의 보복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서 우리는 그런 유혹을 더욱더 강력히 느낍니다. 아, 저런 국가야말로 이 에스겔이 말하는 그 곡과 마곡과 같은 국가구나. 이는 단순한 정치적인 대결 구도가 아니라요, 석유 패권을 둘러싼 경제적인 갈등, 또 이슬람과 기독교를 위시한 종교적인 갈등, 이 모두가 복합되어 있는 현재 정세를 보여준다 할수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은요, 자신들의 종교지요, 자기들의 경전을 가지고 석유 세계를 이 알라에 대적하는 이들로 생각을 합니다. 서구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얼마나 이용당하고 사실 우리 입맛에 맞게 조작되기 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똘마니 같은 곡과 마곡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도록 허용하는 말씀이 38장에 나옵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그 성경을 가볍게 풀기 쉬운데요. 이스라엘을 침공했다. 예를 들면 미국을 공격했다. 야, 그러면은 너가 여기서 말하는 곡과 마곡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참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이슬람 국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마곡과 곡이라는 이 예언을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다. 현세의 임박한 종말론을 말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요. 도리어 최후에 있을 사탄과 하나님과의 충돌을 묘사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의 결말과도 일치해요. 우리 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0장입니다. 성경 맨 끝이죠. 예.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사탄이 곡과 마곡을 요 계시록을 보니까 자기 하수인들처럼 부리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뭐 하나님 나타나신 거지, 그죠? 그리고 마귀를 끝장내 버리십니다. 이 사실 계시록의 결말이에요. 결말은 뭡니까? 마귀의 끝장,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장면들을 보다 더 우리가 실감하고 싶으면요, 지금 그 텔레비전에서 하는 그 이란과 미국 사이의 그런 뭐 전쟁 관련 뉴스를 보지 말고요, 판타지를 보는 게 나아요. 이 반지의 제왕 같은. 그것이 훨씬 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에 부합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상력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관적으로 보이시는 약속이 바로 승리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이 패배하는 것 같이요,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듯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우리 또한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승리는 미국의 승리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이 승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부강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민 생활의 형통함,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의 승리, 형통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크세요.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우주적 승리, cosmic victory라고 합니다. 어릴 때 저희 부모님 가끔씩 그 치킨 시켜주셨습니다. 시켜주기도 하고 아버지 퇴근하는 길에 사들고 오시기도 하셨는데, 제 어릴 때그 멕시칸 양념통닭이라고 있었어요. 아시네. 아, 그 동네에도 있었나 봅니다. 처갓집 양념통닭이 요새는 없습니다. 요새는 보니까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막 브랜드들 많더라고. 그저 때만 해도 딱히 다양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나기로 한이두 가지 정도. 처갓집 양념통닭이랑 멕시칸 양념통닭. 예. 아, 처음 양념통닭이라는 걸 먹는데, 아, 진짜 얼마나 맛있던지. 예. 막 손가락까지 쪽쪽 빨아먹었습니다. 매운데, 약간 매운데 막 달달하고. 예. 자주 뭐 시켜 먹어도요, 가끔씩 그참 기분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일반적으로 이제 닭에서 인기 제일 많이 보이는 그 윙이잖아요, 그죠? 닭날개 아닙니까? 윙 요리가 참 많죠, 잘 팔리고. 근데 제 어릴 때는 안 그랬어요. 뭐였습니까? 다리. 예. 와, 다들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죠? 예, 다리. 예. 요즘 우리 자녀들은 모르더라고. 다리의 소중함을 모르더라고. 뭐 날개만 물락하고. 예. 아, 저는 뭐 좋지요, 맞죠? 저가 날개 무고 다리 무면 되니까. 저만 해도 예, 닭은 다리였어요. 닭은 다리. 예. 요즘 다리가 싸지만, 그죠? 딱두 개밖에 없는 다리. 우리 부모님 항상 본인들이 치킨 한 마리 시켜 오면은, 우리 이제 형제 둘이니까 막 본인들이 다리를 안 드시더라고. 형제끼리 사이좋게 나눠 먹으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부모님들 다리를 안 주세요. 뭐 건강 생각해갖고 닭가슴살을 좋아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예. 야, 그러면 이제 제 드는 생각이, 야, 오늘 또 부모님이 다리를 안 드시니까 오늘 다리 두 개는 내 거다. 동생 입은 입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뭐라 합니까? 부모님 뭐라 하지요? 야, 니만 입이냐? 동생 한게 형이 동생 줄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음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형제 많은 집에서는요, 부모님들이 항상 그런 잔소리 한다더라고요. 저도 막 애가 하나라 가지고 그런 말할 일이 잘 없는데, 형제가 많으면은 막형거좀 남겨놔라, 동생 거좀 남겨놔라 이런 말을 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렇게 되나 봐요. 이제 좀 형제들이 많게 되면은 부모가 우리 사랑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예, 우리를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는 방식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모두를 아우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그죠? 부모가 아이 하나만 사랑하는 순간 사실 그 가정의 분열이 시작되고요, 형제 간의 우애가 깨어집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 정말 개인주의적인 신앙 버려야 됩니다. 나만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요. 나와 완전히 동일하게 나보다 조금도 더하지 않고 덜하지 않게요, 내가 싫어하고 내가 껄끄러워하는 형제 자매도요, 하나님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며요, 또 우리에게는요, 그가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는요, 이 우주적 승리가 사실 자세히 묘사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에 보면요, 39장 17절을 보면은,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하고 하나님 먹고 마시라 하시는 이 잔치에 초대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 날아다니는 새와 각종 들짐승에게도 풍족히 베풀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러한 들짐승도 이 잔치에 참여할 것을 구상하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정말 우주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 손으로 지으신 것을 단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구의 주인이 마치 인간인 양 구는 오만한 태도는 우리 사람들이 매우 반성해야 될 모습이라 할수 있겠지요. 저도 예전에 개를 키웠었어요. 요크셔 테리어였는데 이름이 계좌였습니다.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이름은 비록 계좌였지만, 그죠? 병원에 가면 조금 쪽팔릴 때 있더라고요. 예. 저기 계좌 보호자분 되시는 분 오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예.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평상시에 늘 사료를 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분이 좋은 날은요, 이 비싼 통조림을 사서 까줬습니다. 아, 그럼 걔가 정말 이런 단어를 진짜 환장이라는 단어로밖에 표현 못해요. 환장합니다. 예, 야, 걔도 입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 사료 먹다가 통조림 한번 까면요, 진짜 펄떡펄떡 막 뜁니다. 그 개가 좋아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요, 이 개가 주는 기쁨을 다른 사람이 못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싶어요. 그런 이 C.S. 루이스 같은 경우요, 동물의 구원에 대해서도 깊이 고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 역시 구원의 대상이 되는 피조물이거든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분명히 말하지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예, 이온이 땅의 피조물,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타난 이 모든 동식물들은요,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얼마나 인간이 오만합니까? 마치 우리만 구원받을 대상이냐, 마치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느냐. 예수를 닮아간다는 말은요, 점점 이렇게 품어내는 피조물이 커져간다는 겁니다. 더내 품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인간 지도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그릇이 큰다 하지요. 우리 자녀들이 다들 그릇이 점점 커가기를 바라지요. 좁아가는 부모, 좁아가길 바라는 부모 없잖아요. 저거 지만 알고, 예, 지 앞날만 딱 알고. 그런 품이 넓어지는 사람이 결국 뭐가 됩니까? 지도자가 되지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평안한 법이고요.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 대통령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된다, 자기 가족을 품어낸다는 말 아니에요. 국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런 사람 뽑기 원해요. 누가 자기 가족만 돌보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하기 원합니까? 그 사람 그냥 자기 집에서 가장만 하면 됩니다. 이번에 호주 산불 나가지고 계속 몇달 동안 고통받고 난리 아닙니까? 지금 거의 5달 때지요. 무슨 산불이 5달째 안 꺼지나 몰라. 가만히 서서 뭐타 죽은 코알라 사진, 저도 며칠 전에 그 아침에 그 BBC 브렉퍼스트에서 봤는데, 막 사람 죽은 것만큼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 이 코알라가 이그또 순둥한 얼굴로 그대로 막, 막 죽어 있는데 타가지고. 하나님도 그 심정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호주 총리가 어젠가 사고 쳤지요. 가족들과 하와이 휴가 가가지고 한마디 했더라고요. 아, 나는 휴가 중이지만 우리 국민들, 내가 거기 있다 해서 호스를 들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우리 소방관들이 잘해줄 것으로 믿는다. 호주 국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뒤늦게 하와이에서 돌아왔지만 총리하고 아무도 악수를 안 해요. 예, 이미 그 총리는 끝났습니다. 민심 떠났어요. 그게 무슨 지도자입니까? 지금 뭐 뒤늦게 깨달아가고 하여튼 좀 일찍 돌아왔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지도자라면 국민을 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토가 불타고 있는데 휴가지 가기 싫다고 징징대는 자기 가족들과의 약속 지키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 그릇이면은 자기는 그냥 딱 가장 노릇만 하면 일평생 살아가면 돼요. 자기 그릇이, 나 우리 가족 한 세네 명 품는 그릇이다 싶으면 총리 하지 말고. 욕심은 있어가지고 말이지. 하물며 작은 회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지난달에 그큰 회사 그 CEO를 만났었는데 자기는 그 가족들과 기억이 거의 없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요즘 그 워라벨이란 말도 많이 하죠. 삶과 일의 균형. 그 대부분 그 평범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지도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물며 작은 회사,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의 지도자만 돼도요, 자기 시간이 많이 없어요. 어떻게 그게 그냥 감당됩니까, 그게? 아, 영국의 회사 대표들은 다르겠지. 똑같아요. 회사 대표, 영국의 평범한 직장인은 똑같, 뭐 다를 수 있죠. 하물며 작은 가정의 가장만 되어서요, 가정을 보살핀다 해도요, 애가 밤새 아프기만 해도 밤새야 됩니다. 작은 가정의 지도자 가장도요, 그런 품 정도는 있어야 돼요. 애가 아프면 밤새야 되는 그 정도 품은 있어야 된다고요. 하물며 이 사회의 지도자들은 더 넓은 품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기독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가치와 어떤 태도들이 요구되겠습니까? 예수를 닮아간다는 건요, 그런 품이 넓어진다는 말입니다. 신자들은요, 환경 문제도 품어야 합니다. 매년 녹는 빙하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학대당하는 동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노숙자에게만 지나가면서 한두 푼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요, 들짐승, 가축들에게도요, 가끔씩 맛있는 거, 비싼 통조림 같은 거 사가지고 까줘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에게보다도 그런 동물들에게 많은 돈과 시간도 쓸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예수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적 승리를 믿거든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 개한 마리도 소홀하게 하지 여기지 않으시는 그런 우주적인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어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사람, 나의 구원에만 관심 있는 사람.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고 내가 승진하고 우리 자녀가 좋은 배필을 만나고 이런 문제 말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 그런 문제예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런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어디서 어떻게 돈이 생겨가지고 어떤 은혜로 대출받고 자기 집을 샀는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로 잘 알대요. 어떤 집이 어디서 대출받고 어떻게 집을 샀는지 우리 서로 잘 알대요. 왜 베드로가 어떻게 집을 샀는지는 우리 잘 몰라요. 성경이 말안 해주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요한의 자식이 학원도 안 보냈는데 좋은 대학 어떻게 갔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몰라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수많은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형통한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가 왜 모르냐는 거예요. 그들이 출세했는지 그들이 방황했는지 성경이 말해주지 않거든요. 거기 관심 없으니까. 하나님 입시 컨설팅 하는 사람 아니라고요. 집살때 모기지 브로커 하는 분 아니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졸렬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주적인 분이십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온갖 새와 짐승들과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지의 제왕에서요, 우리 승리하는 장면 그 마지막 영화에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만 축하합니까? 온갖 동식물도 같이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꿈꾸시고 하나님 말씀해주신 종말의 때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요,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될 때요, 죄를 뉘우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어떤 은혜는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죄를 뉘우치기도 전에 충분히 부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 물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어떤 은혜는 이미 우리가 죄를 뉘우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순서가 바뀐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마음껏 누리게 되어서야 그때 돼서 너희들은 너희 죄를 뉘우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죄인이 교도소에 감금되고 뉘우치고 나면은 뭐 또 석방의 자유를 맛보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게 뭐 당연한 수순이지. 먼저 석방해주고 막 잔치상 다 차려주고 나서 죄를 뉘우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큰 은혜 아닙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 46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고 가겠다라는 그 약속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약속하신 이 땅의 종말이라는 거죠. 새해 시작이요, 우리 여러 가지 이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종말을 생각해보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종말의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본다는 것은 우리의 시작의 때에 방향을 잡아주는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의 길이거든요. 올 한해도 우리 더욱 하나님 알아가기에 애쓰고 그분의 넓은 품을 닮아서 우리 품에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또 더 많은 피조물들을 품어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 땅은 여전히 강포함으로 뒤덮여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아픕니다. 주님, 그러나 이러한 강포함 가운데에서도 주님 우리를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그러한 종말의 때를 주님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도 좁아서 속이 좁고 마음이 좁고 품이 좁아서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피조물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오로지 내 자신으로만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만이라도 우리 너무도 개인적인 곳으로 이렇게 치우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것들 주님 우리가 내려놓고 점점 품이 넓어져가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품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품어가고 이전에 품을 수 없었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신음하는 피조물들의 문제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부어주셔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품을 넓혀 나갈 때에 우리가 최후에 있을 하나님의 승리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가 다르고 서로가 또 여러 가지 주고받는 감정들과 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과 시간 보내는 방식과 신앙의 형태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의 넓어진 품으로 서로를 보듬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